제6부 영을 따라 행함.
2장 영의 법칙들.
영의 지각을 아는 것이 영을 쫓아 행하는 첫째 조건이기 때문에 믿는 이는 영의 지각을 알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영의 지각과 혼의 느낌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영의 요구를 따라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굶주림을 느낄 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춥다고 느낄 때에는 무언가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지각은 어떤 필요와 요구를 나타내 줍니다. 사람은 자신의 육신에 있는 지각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만 물질적인 것들로 그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반드시 영의 지각이 어떤 것인지, 그 지각의 의미와 그것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요구를 채울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는 이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과 자신의 지각을 알 때 비로소 영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영의 법칙에 대하여 믿는 이가 마땅히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믿는 이가 영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영의 지각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때 영이 그 뜻을 나타낼 때 우린 여전히 그것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에서 나온 많은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결국 일상생활에서 영이 가져야 할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의 직감과 교통과 양심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안 후에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할 수 있기 위하여 또한 이것들의 활동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믿는 이의 영에는 많은 살아있는 활동이 있는 법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상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활동을 살피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믿는 이는 두뇌의 활동보다 영의 활동을 더욱 알아야 합니다. 영의 중압감. 우리의 영은 극히 자유스러운 상태로 보존되어야 합니다. 항상 짐이 없고 하늘을 나는 듯한 영을 가진 사람만이 생명을 자라게 하고 일에 장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영의 중압감이 무엇인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때의 사람은 마치 천근의 중압감이 마음에 있는 듯이 자신의 영의 압박과 묶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압감의 유래를 연구해 보아도 어떤 이유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중압감은 대부분이 갑작스럽게 임한 것이고 부지불식간에 돌연히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믿는 이를 성령과 동역하지 못하게 하고 영의 기능을 상실케 하도록 그의 기쁨과 경쾌함을 약탈하기 위하여 대적이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이러한 압박감의 근원과 영의 압박을 느끼는 그 의미를 모른다면 그는 자기의 영이 즉각적으로 정상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중압감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믿는 이는 이러한 느낌의 원인을 궁금히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그것을 천연적이거나 우발적인 것으로 생각하거나 조금도 상관치 않고 영의 압박을 그냥 내버려 둘지도 모릅니다. 많은 때에 믿는 이들은 이러한 중압감을 상관치 않고 임의로 계속 일하기 때문에 갈수록 점점 괴로움이 대하여 자주 대적이 사용하는 압박감에 의해 희롱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은 많은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자 하지만 그는 그러한 중압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압박하에 영의 직감은 아주 우둔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그의 악령들은 믿는 이의 영에 압박을 가하고 자유하지 못하도록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믿는 이들은 이 중압감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모르고 혹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지, 만일 믿는 이에게 이러한 중압감이 있다면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만일 아침에 이러한 중압감이 있는데도 즉시 제거하지 않는다면 온종일 실패하고 맙니다. 자유의 영이 승리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아무 근심이 없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만 대적과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만일 영 안에 압박이 있다면 믿는 이는 분별력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인도도 잃게 됩니다. 일단 사람의 영이 압박을 받으면 생각은 이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생각이 작용하지 못할 때에 모든 것이 멈추게 되거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영 안에 압박감이 있을 때에 혹은 무게를 느낄 때에 즉시 처리하는 것입니다. 결코 내버려 두는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중압감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 중압감은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중압감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만일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습관이 되어서 그것을 제거할 생각도 갖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부지불식 간에 이러한 중압감은 당신의 생명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영적인 것들은 당신에게 골치 아픈 것들이 되고 영적 노정에서 진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만일 당신이 한번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중압감은 더 쉽게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은 즉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영의 지각의 요구를 멸시치 않는 것입니다. 즉시 의지로 중압감을 거절하고 영으로 거절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목청을 높여 이 중압감을 반대하는 말을 외치야 합니다. 어떤 때는 영의 힘을 훈련함으로써 기도로 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영 안의 압박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압감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도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만일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중압감은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적의 공작을 거절할 때에 대적이 공격하는 이유까지도 거절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당신은 그가 강탈해간 위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분별력이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실패한 이유가 어떤 때 어떤 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이 중압감으로 당신을 압제할 기회를 포착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위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적이 우리의 실패로 인해 일하는 그 근원을 거절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적을 도망가게 할 것입니다. 영의 봉쇄. 영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혼과 몸이 필요합니다. 영은 집에 안주인과 같이 그를 위해 일하고 그의 뜻을 성취해 줄 하인과 종들이 필요합니다. 영은 전류로서 필라멘트가 있어야 그 빛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만일 혼과 몸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고 악령의 공격을 받는다면 영은 봉쇄되어 출구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원수는 영의 욕구를 알기 때문에 그는 자주 믿는 이의 혼과 몸 안에 활동하여 혼과 몸의 본래 기능을 멈추게 합니다. 이러므로 영이 필요로 하는 표현의 기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영이 승리하는 지위를 박탈해 갑니다. 이러한 때 사람의 생각은 공격을 받아 불안하게 되고 감정은 외로움과 괴로움을 느끼며 의지는 살아있지 못하고 피곤하게 느껴 능동적으로 온 존재를 다스릴 수 없게 됩니다. 몸은 어쩌면 아주 피곤을 느끼거나 다소 게을러지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자기의 혼과 몸이 이러한 공격을 받은 후에 즉각적으로 그것을 대적하고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은 봉쇄되어 대적과 산 방식으로 싸울 수 없게 되고 또한 자신의 승리의 진지를 보존할 수 없게 됩니다. 일단 영이 봉쇄되면 믿는 이는 활발한 태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수줍어하게 되고 자신을 감추며 대중 앞에서 무엇을 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는 승리의 진지 후방으로 물러나기를 좋아하고 나타나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는 이것을 자신의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영이 봉쇄된 것임을 모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기도할 때는 할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영적인 일과 체험에 대해 아무런 흥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재미있는 것이라고 느낍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조금도 효력을 느끼지 못하고 공식대로 일을 하는 것 같이 느낍니다. 만일 이러한 봉쇄된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나중에 대적의 더 심한 공격을 받게 되고 숨이 막히며 답답함을 느낍니다. 만일 믿는 이에게 지식이 없다면 이것을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근원과 원인을 연구하지 않고 포기하고 방임하는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자면 모든 영성의 체험과 느낌은 다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 막연하게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체험의 원인은 바로 영이 봉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영 밖에 혼과 몸이 닫혀서 결국 영은 표현할 길이 없게 됩니다. 사탄은 영을 봉쇄하여 암실에 가두고 혼이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봉쇄가 제거될 때 믿는 이는 공기가 통하듯 과거의 가벼운 상태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 믿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여 소리 높여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인데 큰 소리로 십자가의 승리와 대적의 실패를 선포함으로 자기의 혼과 몸 안에 있는 대적의 움직임에 전율하게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이러한 선포 뒤에서 모든 봉쇄를 강력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기도가 그 중에 한 방법입니다. 많은 때의 기도는 영을 열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요합니다. 이때의 기도는 대적의 모든 공격을 이기기에 주 예수의 승리한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힘껏 밖으로 뚫고 나올 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영의 피해. 믿는 이의 영은 악한 영의 독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대적의 화전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그의 화전을 믿는 이의 영 안으로 쏘아 넣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근심과 걱정, 슬픔과 괴로움과 비통한 마음을 믿는 이의 영에 심고 믿는 이로 하여금 영 안에 슬프게 합니다. 영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는 이가 슬픔을 느낄 때 그는 그 슬픔이 자신으로 인한 것이고 그것은 아주 천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뿐 그 슬픔의 근원을 살피거나 조금도 대적하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의심도 없이 자기에 임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어떤 사상이나 느낌을 함부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려 한다면 반드시 범사에 깨어서 우리의 사상과 느낌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어떤 때 사탄은 우리의 영을 강팍하고 온유하지도 않고 불순종하며 비좁고 이기적이게 만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믿는 이의 사랑을 잃게 합니다. 또한 온유한 인품과 남을 동정하는 것과 남의 약함을 채율하는 마음을 잃게 합니다. 이럴 때 그는 성령께서 그를 크게 쓰시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그가 이미 주님의 관대하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어떤 한계 안에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의 대적은 믿는 이에게 남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영을 줍니다. 이것은 믿는 이가 가장 해를 받기 쉬운 점입니다. 거의 모든 영적인 믿는 이가 타락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의 흠만을 잡고 복수하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가장 심하게 해치는 독소입니다. 믿는 이는 이러한 것에 의해 독을 먹었어도 그것에 대해 분명치 않고 다만 그것이 자신의 미움이므로 제거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임을 모릅니다. 어떤 때에 사탄은 믿는 이의 영을 비좁게 만듭니다. 그는 믿는 이로 남과 선을 긋고 갈라지게 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교회가 한몸이라는 관점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작은 단체를 주로 삼는다면 이것은 그의 영이 이미 위축되고 비좁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영적인 믿는 이는 곧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삼고 온 교회를 마음속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일 그의 영이 열린다면 생명의 강물은 어디나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 반면에 그의 영이 비좁아진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자신의 유용성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만일 믿는 이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포용할 정도로 넓지 못하다면 그의 영은 이미 독을 먹은 것입니다. 어떤 때 사탄은 믿는 이의 영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이럴 때 믿는 이는 자기를 높이고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적은 믿는 이에게 자기 자신이 볼품없는 사람이 아닌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영 또한 믿는 이가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영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악한 영은 바로 이러한 것들 혹은 다른 독소를 믿는 이의 영 안에 취입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즉각적으로 이것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즉시 육체의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믿는 이가 영 안에 사는 법을 알았다면 그것들은 최초의 독이 있는 씨앗에 불과할 뿐 육체의 일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믿는 이가 그것들을 대적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면 혹 부지부식간에 얼마 안 돼서 그것들은 육체의 죄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영 안의 독소를 제거하지 않을 때 그 독소는 즉시 영 안의 죄로 변합니다. 영 안의 죄는 어떤 죄보다 더욱 심각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가라사대 너희는 무슨 영으로 말하는지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어떤 영을 품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사탄에 의해 선동되었는데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영이 틀렸을 때 모든 것이 틀린 것입니다. 이 두 제자의 체험에서 우리는 잘못된 영이 말에서 제일 잘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표현하는 것은 목소리보다 더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그 성조가 잘못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의 말의 성조를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 영을 만질 때 우리는 즉시 온유함을 잃게 됩니다. 강퍅한 음성과 강포한 음성과 귀를 따갑게 하는 음성은 다 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음성은 그 소리를 말한 사람이 이미 사탄의 독소에 의해 선동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평상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면서 정죄의 뜻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말이 참되다 하더라도 그 말 뒤에 비평과 정죄와 분노와 시기하고 미워하는 영이 참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영이 청결하고 온유하다면 우리는 참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말 속에 정죄하는 영이 있다면 우리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는 어떤 행위만이 아닌 어떤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일 배후에 있는 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많은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일하면서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진행하더라도 그 배후에 불성실과 싫어하는 것과 원망하는 영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을 달콤하고 온유한 상태에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순전하고 전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영을 죄로 여깁니까? 우리는 원수가 우리의 영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이 원수의 독을 먹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러한 죄를 제할 정도로 겸손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어조가 높아질 때 우리는 영어로 말을 멈추고 계속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에게 즉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말과 청결한 말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반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에는 죄가 남아있게 됩니다. 믿는 이는 자기 영이 원수에 의해 선동되지 않도록 자기 영을 보존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자기 영이 달콤하고 온화하게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상시 우리는 원수의 화전을 멸하기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합니다. 이 뜻은 원수의 공격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앙망하기 위해 살아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방패이지 축출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화전을 끄기 위한 것이지 화전을 빼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믿는 이가 화전을 맞았다면 즉시 화전의 원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대적하는 태도를 취해야 하고 대적에게서 온 모든 것을 거절해야 하며 하나님께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의 침체. 이 영의 침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기가 믿는 이가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데에서 기인합니다. 또는 혼생명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고 아직 대치되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든 체험들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은 또한 외부 흑암 세력의 침투나 심지어 자기 중심적인 기도와 경배 때문에 생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믿는 이의 영이 밖으로 향하지 않고 속을 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즉시 멈추게 되고 한동안 지난 후에 즉 만일 믿는 이가 즉시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철회하지 않으면 영은 혼에 의해 포위됩니다. 때로 이 영이 혼에 의해 침체되고 잠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믿는 이가 악한 영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은 몸의 감각과 여러 가지 기이하고 즐거운 체험을 믿는 이에게 줍니다. 만일 믿는 이가 살펴보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지불식간에 이러한 감각 세계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영이 혼의 이치에 떨어지게 됩니다. 때로 믿는 이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속아서 영을 하락시킵니다. 성령께서 믿는 이의 영 안에 거하시는 것은 곧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에베소서와 히브리서는 현재 그리스도가 하늘의 위치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믿는 이의 영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지함으로 믿는 이는 자기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려 해보지만 이것은 그들의 영을 구름 위로 높이 치솟지 못하게 하며 침체되어 혼의 영역 안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총괄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작용들은 믿는 이로 생활 가운데서 영 안에 살기보다 느낌 안에 살게 합니다. 믿는 이는 자신이 아직 영에 속하지 않았을 때에는 아직 실제적으로 영 안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적은 가장된 것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옮겨 부어짐을 체험한 후에 그의 앞에는 전에 몰랐던 별천지가 놓이게 됩니다. 위험은 바로 이때입니다. 사탄의 일은 믿는 이가 영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에게 크나큰 손실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방법은 바로 혼과 몸의 감각을 이용하여 믿는 이를 매혹하고 속이며 그것을 믿는 이에게 누림이 되는 영적 체험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비록 영적인 생명 안에 들어갔지만 영의 법칙들을 모르기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 몸의 느낌과 초자연적인 체험을 믿는 이에게 줍니다. 만일 믿는 이가 외부로부터 온 초자연적인 것들이나 감각상의 영적 체험을 의지한다면 그들의 영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은 저지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이를 밖에 혼이나 몸 안에 살게 하고 이로 인해 영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좌절시킵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의 혼과 몸은 다시 새로이 높이 치솟고 세력을 얻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영이 완전히 침체하게 됩니다. 영이 침체될 때에 사람은 영의 지각을 감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많은 영적인 믿는 이가 때때로 자신의 영이 없어진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혼과 몸이 차지하는 위치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사람이 감각에 의해 살기 때문에 사람의 혼과 몸은 모든 압박과 고난과 싸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의 감각이 영의 일을 대치하게 되고 영의 지각은 혼과 몸의 강력한 느낌 안에 매몰됩니다. 그 결과 영적인 생활과 일은 완전히 중단됩니다. 만일 이러한 상태를 오랫동안 내버려 둔다면 완전히 타락하여 악한 영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지각을 해치는 것은 모두 거절해야 합니다. 광적인 웃음이나 슬픈 울음, 몸의 각종 열렬한 표현을 막론하고 이 모든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몸은 온전히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감지하는 것이나 지나치게 초연적인 사물을 감지하는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영을 쫓아 행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의 미세한 지각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한 가지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영이 침체되면 혼은 영을 포위하고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미능이는 자기의 영이 자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향하게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미능이는 자기의 영이 밖을 향하여 사탄을 공격하지 않을 때에 도리어 사탄의 공격을 받아 영이 침체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는 이의 영이 밖으로 흘러나갈 때만이 성령은 사람의 영을 통해 그분 자신의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믿는 이가 자기 속을 들여다볼 때 자기의 영은 침체하게 되고 성령의 넘쳐흐름은 즉시 저지를 당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유출시키기 위해서는 믿는 이의 영이 필요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자기 속을 들여다보므로 영을 침체하게 한다면 성령의 생명은 외부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자기 영이 무엇 때문에 침체되고 어떻게 해야 자기 영을 원래 이치로 회복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믿는 이가 그의 영 안에 세워나가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는 자기 영에 문제가 생겼음을 깨닫고 즉시 회복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영의 부담. 영의 부담은 영의 중압감과 차이가 있습니다. 영의 중압감은 사탄에게서 온 것으로서 믿는 이를 괴롭게 하고 억압합니다. 영의 부담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서 그분의 뜻을 나타내고 믿는 이의 동역을 얻어야 합니다. 영의 중압감은 압박을 주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쓸모가 없고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합니다. 영 안의 부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짐으로서 그분으로 인해 첫째 일하거나 둘째 중보 기도하거나 셋째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이러한 부담은 목적과 이유가 있고 이익이 있습니다. 믿는 이는 영의 부담과 영의 중압감을 구분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사탄은 믿는 이에게 무엇을 짊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믿는 이의 영을 포위하여 어떤 중량으로 믿는 이를 억압합니다. 사탄이 주는 중압감은 믿는 이의 영에 속박을 주고 생각이 작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짐을 지는 사람은 부담을 치기만 하는 반면에 사탄의 억압을 당하는 사람은 온몸이 묶임을 당합니다. 흑암의 권세가 임할 때 믿는 이의 몸은 즉시 자유함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은 이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못할 정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유함은 결코 어떠한 부담하에도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집어넣어준 중압감은 믿는 이에게 기도 안에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또한 기도로 싸우고 대적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중압감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담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짐을 벗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원수의 중압감은 이렇지 않습니다. 또한 영의 중압감은 은밀히 기어 들어온 것이고 영의 부담은 영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영의 중압감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으로 믿는 이의 생명이 억압을 당하게 하나 영의 부담은 아주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영의 부담을 거절하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진실된 주님의 일은 거기가 먼저 영 안의 부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분을 위해 말하거나 누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게 하려고 우리 영 안에 어떤 짐을 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의 법칙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수중의 일을 임의로 계속함으로 영 안의 짐을 더욱 무겁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이 일을 오랫동안 내버려 둔다면 이 부담에 대한 느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 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담의 의미를 이해한 후에 우리는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일이 성사된 후에는 이 짐이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믿는 이의 영은 평상시 늘 아무 압박이 없이 자유로워야만 하나님에게서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직 자유한 영만이 성령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으로 가득한 영은 직감의 예민도를 잃었기 때문에 좋은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때 믿는 이는 하나님에게서 부담을 받고서 그 부담의 요구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그의 영은 그 부담으로 인해 수일 동안 고통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을 줄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힘입고 생각을 사용하여 이 부담의 의미를 살펴 아는 것입니다. 많은 때 영 안의 부담은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부담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부담이 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은 결코 효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는 자아의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영 안의 기도의 부담은 오직 기도함으로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담이 위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어떤 일을 짊어지라고 했을 때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을 이행, 즉 기도, 그분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 등으로 해야만 영 안의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영 안에 기도할 부담이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 안에 기도의 부담이 있을 때에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그러한 부담을 제하고 거기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일을 성사시켜야만 즉시 부담이 제거됩니다. 적지 않은 때 믿는 이들은 그들의 영 안에 쌓인 기도의 부담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 때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믿는 이는 자기 영 안에서 계속 아멘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에 부담이 되는 것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내려질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도 안에서 그것을 말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 안에서 표현하면 할수록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 안에서도 늘 있는 한 가지 시험은 바로 부담이 다 덜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믿는 이는 대개 영 안에 약간 상쾌함을 느낄 때 그의 기도를 이미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만일 이때 다른 일로 돌이킨다면 영적인 일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믿는 이는 결코 모든 영적인 일이 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떤 부담을 갖게 될 때 그들의 영적인 체험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영 안의 부담이 곧 참된 영적인 일이란 점을 믿는 이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감각에서 쾌락을 찾는 모든 다른 이들과 교회를 위해 어떤 부담도 짊어지기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혼적인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실 때에 우리는 이제 자신이 타락했다거나 무엇을 잘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믿는 이들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 믿는 이들이 이러한 논조를 갖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우리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잘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탄은 더욱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일은 바로 사탄을 향해 공격하고 믿는 이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아에 대해 죽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혼적인 사람 중에 참된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종일토록 즐거움을 느낀다고 해서 이것이 곧 믿는 이가 영적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의 느낌을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많은 때 믿는 이가 영 안에 부담을 받아 원수와 싸울 때에 대적과의 싸움에 집중하기 위해 홀로 있으며 세상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이 싸움의 끝에서 그들의 얼굴에서는 웃음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믿는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담을 기뻐해야 합니다. 믿는이는 반드시 영의 법칙을 알고 하나님과 동요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는 이러한 부담을 무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그 부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동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 안에 부담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즉시 기도 안에서 그 부담이 무엇을 위한 부담인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만일 싸우라는 부르심이라면 나가서 싸워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복음 전하라는 부르심이라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기도하라는 부르심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낡은 부담이 지나가고 새 부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영의 쇠퇴.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믿는 이의 영 안에서 조수처럼 빠져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믿는 이가 혼에 속할 때에 그들은 그들의 느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즐겁다고 느낄 때가 영성이 가장 높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고갈되고 안식이 없다고 느낄 때가 영적 생명이 가장 낮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들의 느낌일 뿐 영적 생명의 실제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영적 생명도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혼의 감각과 다릅니다. 믿는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는 한동안 계속해서 진보할 수 있지만 얼마 못 되어 점점 퇴보할 것입니다. 감각의 쇠퇴와 실질적인 쇠퇴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는 대개가 돌연적인 것이고 후자는 대개가 점차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영 안에 있어야 할 기쁨과 평강과 능력을 잃게 합니다. 이것은 하루하루 그를 약화시킵니다. 이럴 때에 믿는 이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도 아무 맛이 없고 성경을 읽는 것도 흥미가 없으며 그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메시지나 구절도 없는 것 같이 느끼고 설사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전과 같이 많지 않습니다. 기도도 고갈되고 몸이 건조하고 아무 의미가 없고 할 말이 없어진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간증하기도 싫어지고 전과 같은 넘쳐 흐름이 없는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생명도 전과 같이 강건하지 않고 그렇게 흥분하거나 가볍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아서 모든 것이 다 가라앉은 것 같이 되어버립니다. 조수에는 실제로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도 이러한 오르락내리락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쇠퇴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영원히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바다의 조수같이 밀물 썰물에 구분이 없고 영원히 흐르는 생수의 강과 같이 항구적으로 흐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시간이 흐른 뒤에 반드시 빠져나가는 조수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영영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 안에 있는 생명은 쉬지 않고 흐르는 강물같이 넘쳐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자기 생명이 이미 쇠퇴했다고 느낀다면 이것은 자기의 생명이 쇠퇴한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멈추고 흐르지 않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쇠퇴가 불필요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육체 안에 사는 한 결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충만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 같아서 저지함이 없다면 영원하고도 항구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이는 지속적으로 넘쳐 흐르는 체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쇠퇴도 필수인 것이 아니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는 영적 생명이 쇠퇴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떻게 그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현재의 필요는 어떻게 해야 충만할 수 있느냐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 흐르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믿는 이 안에 있지만 현재에 막혀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는 문제가 없는데 나가는 출구가 막혀 있습니다. 흐르지 않고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강물이 다시 흘러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출구가 뚫린다면 생명의 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명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의 넘쳐 흐름입니다. 믿는 이가 자기 영 안에 있는 생명이 쇠퇴한 것 같이 느껴질 때에는 어떤 부분이 막힌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것을 당신의 영성의 퇴보로 여기게 할 것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당신이 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할 것이고 당신 자신은 당신이 무슨 큰 죄라도 지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일 때가 있으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은 때 그렇게 된 것은 끝없는 강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법과 하나님의 조건을 이행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음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믿는 이는 즉시 기도하고 묵상하며 시험하고 연구하고 조심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태한 원인을 계시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해야 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방식으로 영적 생명이 항상 흐르게 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 세태한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참으로 세태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살아있는 방식으로 세태하게 된 이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사탄과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모든 가상이 믿을만하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참된 것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원인을 안 후에는 즉시 그 근원을 처리해야 합니다. 영적 생명은 자동적으로 흘러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영적 생명의 흐름을 저지하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영적 생명은 흐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매번 영생의 세태가 있을 때마다 당신은 즉시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그 원인을 연구해보고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법칙을 이해하고 원수의 공격을 대적한다면 이 생명은 다시 흐를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생명은 원수의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 다시 활기 있게 되어 전보다 더 힘있게 됩니다. 영의 실직. 사람의 영은 전등과 같습니다. 영이 성령을 접할 때 빛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성령을 떠나면 즉시 흑암으로 덮입니다. 원래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때 믿는 이의 영은 흑암에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영이 성령과의 접촉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의 영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이 영이 광명을 잃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영 안에 거하시고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도 그의 영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은 마치 성령과의 연결을 잃고 빛빛춤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믿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 동행할 수 있도록 자기의 영을 건강하고 조용한 상태에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이 외부의 불안함에 영향을 받을 때에는 즉시 성령과 동행할 수 없고 흑암으로 변한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상태는 모두 영으로 그 책임을 등한시하게 하여 성령과 동역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이 실직할 때에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만일 믿는 이가 아침 일찍 일어날 때 자기 영이 없어진 것 같이 느낀다면 원수는 이것이 어제 그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는 이가 살피지 않는다면 그 영은 실직하여 하루에 시험을 대적하고 하루에 일과를 마칠 힘이 없게 됩니다. 그는 마땅히 즉각적으로 자기의 몸이 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과 사람의 영이 마땅히 있고 강건하여 능히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한 후에 그는 자기 영이 현재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고 이미 실직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원래 상태대로 회복시켜달라고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아침 일찍부터 우리 영이 실직했다면 결코 그런 상태가 정오까지 지속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민은이가 자기 영이 실직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즉각적으로 사탄의 모든 일과 그렇게 일한 원인을 거절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원수의 공격에 지나지 않는다면 대적할 때 우리 영은 자유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만일 이 공격에 원인이 있다면 마땅히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민은이의 과거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사탄이 왜 자신의 영을 공격할 수 있는지, 자기 자신과 자신의 환경과 가정과 친척과 친구와 자녀와 사업 등을 일일이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어떤 일에 대해 기도할 때 영 안에 불편한 것이 느껴진다면 그는 자기의 영이 공격받는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그는 자유함을 얻고 영도 그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때로 영이 실직하는 이유는 민은이가 자기의 영을 자유한 상태에 방임하고 통제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탈됩니다. 예언한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본 것이 없이 자기 영을 쫓는 사람은 우매한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민은이가 자기 영이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못 미치지 않도록 의지를 사용해서 영을 통제하지 않고 성령과의 동역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영도 역시 실직하게 됩니다. 민은이는 마땅히 사람의 영도 방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에 거만한 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성령을 떠나서 단독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민은이가 성령께 순종하도록 자기의 영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그 영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은이는 자기 영이 하나님의 궤도에서 이탈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게 됩니다. 때로 영의 실직은 민은이의 영이 강팍하게 된 데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부드러운 영을 필요로 하십니다. 만일 영이 강팍하고 자신을 위하여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영만이 성령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민은이는 반드시 제일 짧은 시간 내에 성령과 일치한 뜻을 따르려는 자원하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민은이의 영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감지하여 즉각 반향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예민해야 합니다. 만일 민은이의 영이 약간 강팍해져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할 수 없고 영 안에서 성령께서 바라는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민은이는 자신의 영을 부드러운 상태에 보존하고 항상 영 안의 세미한 지각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가 말한 성령을 소멸치 말며의 의미입니다. 민은이는 영의 모든 일과 감동과 지각을 마땅히 조심스럽게 추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의 영 안의 지각이 갈수록 예민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도 이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영을 쫓아 행하기 원한다면 민은이는 마땅히 자기 영이 언제 실직하여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와 무엇 때문에 실직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 영이 항상 단순하고 안정되어 있도록 주의 있게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접촉을 잃게 하는 원수와 자신에게서 나온 모든 불안함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영의 상태. 총괄적으로 말해서 민은이가 영의 모든 법칙을 알아야만 영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잃어버린다면 그는 타락한 것입니다. 영의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의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영의 상태를 살피는 이것이 바로 앞에서 말한 것들의 주된 부분입니다. 민은이는 자신의 영의 상태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는 영의 정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상을 잃은 영의 상태가 어떤가를 알아야 합니다. 본래 영은 사람의 혼과 몸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위치에 처해 있어야 하며 가장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이는 마땅히 자기의 영이 이러한 상태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의 영이 싸움이나 환경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를 잃고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를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의 상태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영이 억압받고 태보함으로 고통받음. 둘째, 영이 안정되고 강건하여 정상적인 위치에 처함. 셋째, 영이 동요하며 과민 반응하게 함. 넷째, 영의 더러움이 있음. 즉, 영의 문제가 있고 죄를 용납함. 믿는이는 최소한 영의 이 네 가지 상태를 알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때에 믿는이의 영은 깨어있지 않거나 원수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밀어붙임을 당하여 결국 그의 영은 가라앉게 됩니다. 이때 믿는이는 하늘의 위치와 광명과 승리를 잃어버리고 냉담함과 답답함과 높이 치솟지 못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영은 슬픔이나 다른 100가지 원인 때문에 완전히 하락하여 날아갈 듯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이 이렇게 상처를 입으면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영도 동요되어 정상적인 위치를 떠나 미친 듯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이는 혼의 자극으로 인해 뜨거워져서 결국은 영의 안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때때로 믿는 이는 살아있는 물체를 쫓음으로 풀어진 영을 갖게 됩니다. 지나친 웃음과 다른 종류의 원인도 다 영을 방임하고 수습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적과의 오랜 싸움도 역시 영으로 지나치게 활동하게 합니다. 사탄은 믿는이의 영이 그와 싸울 때에 그 싸움에 너무 시달려서 영의 냉철함을 잃고 쉬지 않고 활동하게 합니다. 그는 기이한 기쁨이나 다른 것을 믿는이에게 줌으로써 믿는이의 영이 생각이나 의지의 통제를 떠나서 활동하게 합니다. 이런 것에서 보호받지 못할 때에 믿는이는 실패하고 맙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더러움은 때로 영의 강팍함과 불순종 등의 영안의 태도로 인한 것입니다. 때로는 교만, 질투 등과 같은 영안의 죄들이 있으며 때로는 천연적인 사랑과 감정과 사상 등의 혼의 작용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더럽혀질 때에 정결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믿는 이가 영을 쫓아 행하기 원한다면 자기 영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영이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더럽혀진 위치에 있는지를 식별해야 합니다. 믿는 이는 어떻게 성령의 수준에 이르도록 자신의 억압당한 영을 들어올리고 어떻게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여 지나치게 활동한 영을 제재하여 정상으로 되돌아오게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또한 자신의 영이 하나님과 새로이 동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더럽힌 영을 정결케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